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에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변함없는 공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I know many look at the world today and see difficulties and react with despair. But I do not. I won't.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보고 절망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렇지 않다며 리더로서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지구, 수단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전쟁과 기아, 테러, 잔혹성, 기록적인 난민 발생,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사회 갈등, 인공지능의 잠재력 그리고 이를 통한 심각한 위험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내가 본 모든 것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해온 모든 것으로 인해 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한마디로 고별 연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초로 이제 퇴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직을 시작한 1972년 연방 상원의원으로 이제 공직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국제정세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물러나는 마당에서의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29살 때인 1972년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서 공직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냉전이 한창이었고 또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 특히 2000년대에는 9.11 테러, 미국에 대한 알카에다의 테러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공직자로서의 소회를 담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사태, 또 수단 사태 등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전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더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중국의 말하자면 부상 그리고 위협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이 동맹과 파트너십의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정책을 밝히고 있고요. 유엔 안보리 개편론에 호응해서 안보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에는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협력하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20여 분 동안의 연설을 끝냈는데요. 그 특징적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후보직을 이제 포기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막바지에 설명을 하면서 사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이제 연설로서는 마지막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 기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24분간 연설했는데 연설 핵심 내용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그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24분간 연설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이 그 국제사회의 그 단합이었습니다. 현재 그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테러, 기후변화 이런 것으로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트럼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시절 같은 그런 고립주의 이런 것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세부적인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 자유를 보존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그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은 뭐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 조기에 휴전을 타결해야 된다 이런 점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그 거론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그 전면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아야 한다. 이 점도 그 중동을 언급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그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며 중국의 그 불공정한 그 경제 전망, 경제 전쟁 이런 것을 막고 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힘쓴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도태평양 국가 간의 그 동맹과 결속 강화인데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유엔 연설이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확대하고 유엔의 구조 이런 것을 그 개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미국이 돌아왔다는 구호와 함께 취임했는데, 미국이 지난 3년간 국제무대에 완전히 복귀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완전히 복귀는 아니지만 사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 말하자면 동맹국과도 사실 굉장히 대립하면서 관계가 껄끄럽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동맹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상당히 그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그 결과 이제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소원했던 서방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복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동맹국들하고의 협력 관계를 다시 재정립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 2%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굉장히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과정에서 대립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복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복귀와 관련해서는 이 국제기구들의 다시 이제 가입을 재가입을 한 것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네스코 이런 국제기구에서 탈퇴했고요. 파리 기후변화 협정도 기후변화에 관한 다른 해석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탈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기구에 다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복귀를 했고요. 다만 이란과의 핵 합의 이것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뤄진 중요한 말하자면 외교 정치 분야의 하나의 결정이었는데요. 이란과의 핵 합의는 다시 복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와 달라진 것은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는 이런 슬로건 아래 그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맹국가들과도 이제 공공연하게 갈등하고 대립을 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와 협력 기조로 이것을 이제 돌려놨다. 이것을 하나의 변화로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외교적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당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할 적만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1차 아마 외교적 목표는 역시 그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을 봉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러시아와는 어느 정도의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국제 질서를 좀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좀 협조를 없는 이런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생각했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면 침공하면서 국제 정세가 바뀐 건 물론이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외 외교 전략 이런 것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그 전략적 결정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를 무단 침공한 러시아를 그 침략자로 규정을 해서 러시아를 봉쇄한다.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격퇴한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건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같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그 침공한 러시아의 그 국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힘을 빼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정책을 선회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목적을 위해서 전쟁 첫 해에만 2023년까지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 지원한 돈이 한 천억 달러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대전차 공격 무기죠. 제블린을 포함해서 그동안 탱크, 야포, 탄약 그리고 전투기까지 지원한 미국이 직접 지원한 건 아닙니다만은 나토를 동원해서 그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만 혼자서 그 지원한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함께 한국, 일본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까지 끌어들여서 결속을 강화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그 동맹국들을 함께 군사 지원 결속을 강화한 것도 하나 특징이고요. 상당한 그래서 그 성과를 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아마 그 우크라이나가 한 일주일 버티겠냐, 한 달 버티겠냐 이런 그 관측이 많았습니다만은 벌써 2년 이상 버티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최근 그 러시아 본토까지도 공격해 들어간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국내적으로 미국 내 안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이켜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벌써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이 그 2천억 달러가 넘고 또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것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그 성과되면 성과지만은 미국 내적으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 반대 입장이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은 계속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중국 강경 정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무역 분야에서의 이제 관세, 고율 관세를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디커플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라는 의미에서 위기를 좀 관리한다,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썼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더 강해졌다. 그리고 관세도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인수위 시절에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 구상을 하고요. 이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은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였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임명했는데요. 캠벨 차관보는 그 중국에 대한 대표적인 말하자면 강경파 인사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3년여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마찰과 갈등을 빚어오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 중국과 관련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과 대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활성화하고 또 미국, 영국, 호주 동맹체인 오커스를 발족시킨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 지난 50년간 그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과 아시아 국가 관계는 대개 그 양자 관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럽은 나토가 있어서 집단 안보 체제로 나토를 통해서 그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미국과 아시아 국가 관계는 양자 관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미국과 필리핀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각종 그 안보, 경제협력 이런 것이 되었고 특기할 만한 무슨 집단안보 체제라든가 집단적인 구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 같은 양자 관계를 더해서 일종의 그 소그룹 협력 관계 이런 것이 좀 그 상당히 활성화됐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 변화, 업적 이런 걸로 좀 꼽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그 안보협력체인데요. 이것은 물론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쿼드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그 4개국 그 안보협력체를 상당히 강화한 것, 활성화한 것, 이것도 하나의 눈에 띄는 그 대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오커스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자 그 안보동맹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의 핵 잠수함 등을 공급해서 이제 그 중국을 견제케 하는 이런 것도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새로 시작된 거고요. 최근에는 그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그 동반자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같은 그 안보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 외에도 이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베트남과의 그 전략적 파트너십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아시아의 그 국제 질서, 안보 협력 관계가 양자 관계에서 다자 관계로 상당히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미국 메릴랜드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합의를 이뤘는데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의 말하자면 안보, 군사 말하는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것은 사실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았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3자 간의 군사 안보 협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그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세 나라 간의 말하자면 그 군사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해왔고요. 마침 한국에서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걸 토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 이제 그 두 정상을 초청해서 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고요. 이 3자 간의 합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핵심적인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성과, 외교적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중동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실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그 2021년 8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또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또 이 같은 그 철군으로 인해서 과거 그 미국과 싸웠던 그 탈레반이 그 집권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 그 외교적 실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진입을 해서 빈라덴을 처형하고 탈레반과 상당히 오랫동안 뭐 싸우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역시 그 9.11 테러 사건을 그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전략상 그렇게 큰 그 전략적 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려 그 20년 이상 그 주둔했기 때문에 미군을 철수하는 것 그것 자체는 외교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같은 그 옳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철수 과정 거기에서 상당한 혼란과 민간인 사상자 그리고 매끄럽지 않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그 올바른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중재를 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압력도 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금 뭐 휴전을 하려고 하고 중재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하마스 둘 다 지금 휴전에 그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계속 전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미국의 외교적 실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 무리하지 않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 북한은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거는 이제 북한 문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그동안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외교적 문제, 대외 문제에 집중해 왔는지를 보면 북한이 왜 이번 유엔총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거론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죠. 그리고 중동사태, 현재 중동사태는 팔레스타인 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상태에서 이것이 확전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무장조직, 헤즈볼라와의 말하자면 전면전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전쟁에 지금 상당히 골몰해 있는 상황이고 집중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국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위협적인 부상, 여기에 맞서는 일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북한은 현재로서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고요. 이런 것들은 지난 3년여 동안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든 또는 고위급이든 단 한 차례 그 회동도 없었다는 점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초에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 정책을 밝혔는데 지난 3년간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3년간 미국과 그 북한 간에는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 그 제의 움직임 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2021년 4월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한 100일간 정책 재검토 그래서 대외정책 전반을 쭉 재검토를 했는데요. 100일 동안 그 정책 재검토를 마치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그 무조건적인 그 대화 제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두 달 뒤입니다. 6월에 북한에서 그 미국과 그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화를 내면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이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 그리고 이중 기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북한을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이런 걸 요구하면서 거부를 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뭐 별다른 그 합의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이어서 올 3월입니다. 미 백악관의 그 미랄의 부버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 그 NSC 그 선임 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대화의 손짓을 보냈는데요. 중간 단계를 비핵화의 중간 단계부터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핵화 처음부터 북한 보고 처음부터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내놔라. 이런 그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니까 동결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일단 중지시키는 이 문제부터 논의하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단계별 일종의 그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대화 제의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그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10차례 이상 북한의 핵 개발 또는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1990년대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북한과 실무 또는 고위급 대화를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단 한 번도 북한과 대화한 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예외적,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과 북한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주 앉은 것이 2019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당시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급 회담을 열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북한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나왔고 또 미국에서는 대북 협상 정권을 맡았던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무런 그 결실도 없었고요. 이것은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좀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던 건데요. 사실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요. 그 양측 사이에 이렇게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데는 앞서 최 기자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북 간에 사실 대화 재개를 둘러싼 조건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줄곧 강조해 왔지만 북한은 전제 조건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 구체적으로는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북한은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이것이 이제 양측이 한 번도 대조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사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그 전쟁 상태에 준하는 그런 대립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중국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의 중요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미국과 극렬하게 대립하는 와중에서 북한은 아예 미국과의 대화 또는 외교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그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신냉전, 자신들이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경제난도 완화하려는 그런 말하자면 의도를 보였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미국과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단 한 차례도 배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9월 8일 12특짜리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데 이어 13일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는데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겠죠?
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이 이제 2010년대죠. 그때 미국의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평양으로 초청해서 플루토늄 그 재처리 시설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북한이 자신들의 핵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국 대선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선 후보 두 진영의 자신들의 핵무기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고 그 의도는 자 이제 뭔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련 협상을 하든 말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은근히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왜 대선 이후 가능성이 큰 걸까요?
네, 이 소식은 그 한국 국정원이 그 지난 26일 한국 국회 그 정보위원회 그 비공개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원이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추론 짐작을 해본다면은 북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을 전후로 어느 정도 도발을 해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좀 그 부각하고 또 미국의 그 차기 행정부와 핵군 추계담을 하는데 유리한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서서히 좀 도발 강도를 높이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이제 10월 초에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하고 뭐 정찰위성, ICBM 뭐 이런 것을 쏘게 되면은 7차 핵실험은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아도 그 뒤에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도발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큰 도발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먼저 그 작은 도발부터 해서 서서히 긴장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아마 북한이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국회에 이런 보고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교장관 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그리고 가미가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3일 뉴욕에서 만나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The trilat is stronger than it's ever been, more effective than it's ever been, and more important.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기회를 고려할 때 삼각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우리는 삼국 공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왔고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삼국 공조 제도화를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그 이날 그 삼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그 의견이 일치한 것은 협력 사무국을 둔다 이러는 것이었고요. 이 협력 사무국 설립을 그 앞으로 세 나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여기에서 그 발표를 하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그렇게 그 공개적인 보도자료에서 나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 모두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 군사협력의 제도와 이 정례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미한일 세 나라 공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영향인데요. 그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서 이제 대선에서 11월에 이제 그 말하자면 결판이 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만약에 당선된다면 지금의 이제 미한일 협력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세 나라 협력의 말하자면 근간인데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상관없이 이 세 나라 간의 공조를 완전히 이제 명문화, 제도화하자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해 그 워싱턴에서의 세 나라 정상회의 이후에 계속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 열릴 수 있을까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이제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의 회의가 열릴 적에 당시 합의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한일 그 세 나라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상회의를 갖자 이것이 합의된 것이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지금 그 미국은 그 대통령 선거로 바쁘고 또 일본은 그 총리가 오는 그 9월 27일 날 그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요. 이것이 좀 약간 불투명해진 건데요. 다시 이제 보면은 세 정상이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어떤 국제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세 나라 정상이 다시 만나지 않겠냐 이런 그 전망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10월에는 그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도 열리고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그 참여할 경우에 이를 계기로 해서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따로 만나서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나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현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화제의 여성 관련 소식을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개최된 에미상 시상식에서 미국을 제작한 일본 관련 드라마 쇼군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배우 안나 사와이 씨가 평론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에미상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안나 사와이 씨 소개하고요. 이란 여성 마흐사 아멘이 사망 2주기를 맞은 이란의 여성 인권 상황 국제 여성 뉴스로 다뤄보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지방정부 내 여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어 안나 사와이 씨. 일본 여배우죠?
네. 쇼군의 여자 주인공 역할이고요. 올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드라마 부문에서 최우수 여자 주인공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쇼군이라는 드라마가 그 자체가 25개 부문 후보로 올랐었고요.
네.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모두 18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네. 이 쇼군이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쇼군은 제임스 클라벨의 동명소설, 역사소설이 원작입니다.
네.
이 1980년에 처음 방영됐던 드라마를 다시 만든 건데요.
네.
미국의 디즈니 계열인 FX 채널에서 새롭게 제작된 버전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상을 받은 건 당연히 새 버전이 되겠죠.
네.
드라마 제작과 감독 등 주요 스태프 다수가 미국 사람들이었지만 주연부터 조연, 단역까지 출연진 대부분은 일본인이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네. 자, 쇼군 드라마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쇼군. 일본의 17세기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드라마입니다.
We control nothing beyond that.
오殿下のご意志を汚す者どもに 天地が 下されんこと!
지금 쇼군의 한 장면 듣고 계신데요.
네.
이 난파된 배의 그 영국 선원과 일본의 지방 영주 다이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면서 서양인들이 일본의 문화와 전통에 적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네.
그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하고 서양 문명이 처음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당시 일본의 풍습과 권력 구조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안나 사와이 씨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안나 사와이 씨, 쇼군에서 여주인공인 토다 마리코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에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 여배우가 됐고요.
네.
자, 드라마를 보셔야 알겠습니다만 이 토다 마리코 연기로 17세기 일본에서 그 의무와 욕망 사이 갈등하는 귀족 여성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 주목받았습니다.
네.
평론가들은요, 안나 사와이 씨가 슬픔과 갈망 또 내면의 강인함 같은 복잡한 감정을 아주 미묘한 표정과 몸짓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네.
특히 이 마리코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에미상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자 안나 사와이 씨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안나 사와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닦으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그날 어깨를 드러낸 아주 빨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던데 트로피를 손에 들고 소감을 밝혔죠.
네. 그 미국 언론 매체들이 사와이 씨의 소감을 공개했습니다.
네.
사와이 씨는 먼저 함께 일한 동료, 제작진, 감독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준 분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시상식에 참석한 사와이 씨 어머니 모습이 또 잠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네.
사와이 씨는 이어서 아무런 기대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모든 여성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나 사와이 씨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인지도가 뭐 별로 높지 않았던 배우였죠.
네네.
누군지 좀 알아봐야죠.
예. 자, 각계 유명인의 이력 등을 소개하는 바이오그래피에 따르면 32살에 이 안나 사와이 씨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이 양친이 모두 일본인인 일본 사람입니다.
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어릴 때부터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 정착했는데요.
네.
이 공연 분야에 관한 열정을 7살 때부터 키웠다고 합니다.
네. 뭐 영어, 일본어 다 유창해서 일본계 미국인으로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일본 사람이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페라 가수였다고요?
예. 어머니로부터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 덕에 사와이 씨는 11살에 그 일본 TV 뮤지컬입니다. 애니의 주연 고아 역 애니를 맡아서 첫 연기 기회도 얻었답니다.
네.
음악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일본의 유명 연예 기획사에서 춤과 노래를 훈련받다가 2013년 한 걸그룹의 창단 멤버가 됐고요.
네.
일본에서 큰 인기도 얻었습니다.
네. 영화계 입문은 언제 하게 된 건가요?
네. 2009년이었습니다. 액션 영화 닌자 어쌔신에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본격적인 연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2018년에는 가수 생활을 접었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연기 활동을 해온 아역배우 출신이었네요.
네네. 이 사와이 씨, 어린 시절에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보면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 엔젤리나 졸리의 영화를 본 뒤에는 영화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네.
2019년 영국의 TV 드라마 길이 하지에서 처음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던 2021년도에 나온 영화 F9에 출연해서 또 배우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배우로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이때였네요.
네. 하지만 사와이 씨는 아시아계 배우로서 이 액션 스타 도석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2022년 파친코, 2023년 모나크 출연했고요. 사극 드라마 쇼군에서 연기력을 발휘하면서 주요 텔레비전 스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올해 에미상에서 일본인 여배우로서 첫 여우주연상 수상은 안나 사와이 씨 소개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란 여성 인권 관련 뉴스가 되겠네요.
네. 자, 지난 16일은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가 사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아미니 씨 사망 2주기를 맞아서 여성 정치범들이 단식 투쟁을 벌였다는 내용인데요. 이란 쿠르드족이었던 마흐사 아미니 씨, 여성의 엄격한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에 구금 중에 사망했었습니다.
네.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아미니 씨의 죽음으로 이란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죠.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사회의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미니 사망 2주기를 맞아 12개 인권단체가 이란 여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잔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란 당국의 여성 인권에 대한 탄압 수준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당국은 일명 누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도덕 경찰을 다시 도입해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네.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히잡과 순결 보호 법안을 승인하기 직전이라고 휴먼 라이츠 워치가 16일 밝혔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공식화됩니다. 남녀차별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이란 당국은 평화적인 반대자들, 시민사회, 여성, 종교 및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고문이나 성폭행, 불법 살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란 내 여성 정치범들이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고요?
네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이란의 여성 인권 운동가의 이름을 딴 이 나르게스 모하마디 재단이 현재 수감 중인 34명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15일에 여성 생명 자유 운동 2주년을 기념하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하마디 씨는 이란의 히잡 착용 의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온 인물인데요.
네.
2021년 말에 체포된 뒤에 지금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투옥됐고요.
네.
감옥에서 여러 차례 단식 투쟁도 벌였습니다. 모하마디 씨는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며 신정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 자유, 평등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모하마디 씨도 감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유엔 전문가들이 이란이 모하마디 씨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고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지난 8월에 수감 중이던 모하마디 씨가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의식을 잃었고 갈비뼈 또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당국도 충돌에 관한 내용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모하마디 씨가 도발했기 때문이라면서 수감자들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이달 초부터 이란 당국은 사케지 같은 쿠르드 지역에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요, 아미니 씨의 묘지 주변 도로가 보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정치, 시민, 인권 활동가들이 소환됐습니다.
네.
이란 인권 활동가 뉴스 에이전스에 따르면 이번 주 이란 내 최대 소수 종교 단체인 바하이 여성 15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2년 전 시위로 숨진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방정부의 여성 대표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들이 정치계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conversation.com이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지방정부 같은 정치 구조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예,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연구인데요. 미국 내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도시 그리고 7만 5천 명 이상인 그 카운티의 지난 30년간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당선인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요. 카운티 정부와 시 정부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카운티 정부에서는 여성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데요. 카운티 의회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카운티 집행위원이나 경찰, 검사 같은 중요한 직책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특히 경찰관은요. 남성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요. 여성 경찰관 비율 5%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시정부는 어떨까요?
그래도 시정부는 상황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여성 시장은 24%로 역시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시의원은 3분의 1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성별 간 격차는 있는 것이고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남성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분야도 있었습니다.
네.
공립학교 위원회에 포진한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교육이나 건강 분야에서 여성들이 더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직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시민들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여성들이 정치에 덜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떤가요? 예.
연구진이 그 이유를 성별 정치 사회화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문을 품는데 이런 의문은 어른이 된 후에 정치에 대한 어떤 낮은 관심이나 낮은 도전 의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육아도 같이 잘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기대를 받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교육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 정치 직책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좀 작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연구진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든 지역 정부에서의 그 성별 간 격차는 여전히 클 것이고 이는 지역 정부가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 동사 try는 부정사나 동명사가 함께 쓰이는 말입니다. 또 어떤 품사가 뒤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try to와 try ing의 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erb try can be followed by an infinitive or a gerund.
동사 try는 부정사나 동명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And the meaning changes a little with each.
그리고 각각 뜻이 조금씩 바뀝니다.
When you try to do something,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
it means you make an effort, but the action is difficult or impossible.
이건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만 행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tried to lift that box, but it was too heavy. Can you help me?
제가 그 상자를 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Lifting a heavy object is often difficult.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But when you try doing something, it means you are experimenting with an action to find out if it works.
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번 해볼 때, 이건 여러분이 행동으로 그게 되는지 실험해 보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My back hurts. I tried taking pain medicine, but it's not helping.
제 등이 아파요. 진통제를 먹었는데 도움이 안 되네요.
The action itself isn't difficult, but may or may not have the desired result.
행동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try to는 무엇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try ing는 그냥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try to,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tried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엔 try plus ing, 그냥 해보다, 시도해보다라는 뜻으로 쓰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ry adding salt to your potatoes.
감자에 소금을 한번 쳐보세요.
For example, I said, let me try telling you.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어떤 것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을 때
Notice the verb try is followed by the gerund telling.
동사 try 뒤에 동명사 telling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명사는 ing로 끝나는 동사형이면서 명사로 쓰여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love laughing.
나는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정사는 동사의 원형으로 보통 그 앞에 to가 붙습니다.
I want to go for a walk.
저는 산책하러 가고 싶습니다. 영어에서 대부분의 동사는 동명사 또는 부정사가 따라옵니다. I love laughing에서는 love라는 동사와 laughing이라는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I love laughing.
저는 웃는 걸 좋아합니다. I want to go for a walk. Want, 원하다라는 동사와 to go라는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I want to go for a walk. 저는 산책하러 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try to, 노력하다, try ing, 시도하다 두 가지 표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I tried to solve the problem. Try adding salt to your potato.
에브리데이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try to, 노력하다, try ing, 시도하다 두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